은혜와 믿음의 균형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 좀 마무리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은혜와 믿음의 균형. 자, 은혜가 뭔지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어떤 내용들이에요. 뭐가 있어요? 막연히, 우리는 아직 막연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우리의 가치관이, 구약서부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 내려오잖아요. 물론 신약부터 읽기도 하고 구약도 읽지만 이게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의 차이는 한 장, 종이 한 장밖에 없지요. 그런데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방식이. 근데 우리는 구약의 방식을 따라서 그냥 신약으로 쭉 넘어와요. 그게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을 놓칩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게 뭐라고요? 구약의 방식입니다. 왜? 우리의 속성과 똑같아요. 뭡니까? 내가 하는 만큼 하나님이 대접해 주시거든요. 구약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근데 신약은 전혀 새로운 방식입니다. 뭐예요?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관없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 뭐라고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으셨다고. 그런데 그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차이로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은혜가 우리가 날마다 누려지고 승리하면 좋은데 이걸 일부만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구약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그냥 일부만 누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바꾸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믿음의 균형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정립하셔야 되는데요. 자, 오늘 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 이미 믿습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안식에 들어간다는 게 나와요. 자,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뒤에 건 생략하고 뒤에 이제 나오니까. 자, 먼저 뭐라고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데 안식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믿음을 합하라. 첫 번째, 믿음을 합하랍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은혜로 공급하신 것을 취해서 사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믿음은 뭐라고요? 있습니다가 아니고요. 믿음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믿으려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은혜로 공급하신 것을 내가 발견해서 그걸 사용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믿음의 개념을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우리는 간절하게, 더 간절하게 정성을 들여서 믿습니다 하고 세게 하면 그게 우리가 믿음이 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그냥 힘을 쓰는 거예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아니 물론 그런 자세가 중요해요. 중요한데 자세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핵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은혜로 공급하신 것을 내가 당당하게 취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하신 게 뭔가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냥 간절함으로도 안 돼요. 적극적인 헌신도 안 돼요. 저 은혜를 주신 게 뭔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은 누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조르고 떼쓸 필요가 없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구약식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내 상황 아시잖아요.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놓으신 걸 발견하면요. 그렇게 전진하면 안 돼요. 구약에서는 그랬어요. 왜? 그래야만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뭔가 줬어요. 근데 신약은요. 하나님이 이미 옛날식이 아니라 이미 갖다 줬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찾아서 믿고 쓰면 돼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믿고 받을 것인가가 핵심이에요. 신약에는. 구약에는 막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응답을 보내줘요. 그게 구약식이었다면 신약에는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나라를 여기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께 조르고 떼쓰고 불쌍히 여겨달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분들은요.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자,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에, 신약 요한일서에 나온 얘기예요. 그를 행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 또한 아느니라 해서 자 여기 구하면 해놨어요. 자, 제가 간절히 쪼르고 떼쓰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기는 구하라 그래놨어요. 그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잘못된 게 아닙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공급해 놓으셨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자면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미 갖다 놓은 것을 발견해서 내가 쓰는 게 더 초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구하기도 해도 돼요. 괜찮아요. 되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발견해서 내가 믿음으로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믿고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명하고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 조화가 뭘 구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할 때 내가 어떤 자세를 구하냐 이게 문제예요. 자, 구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구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어떠다고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죽게 됐어요. 이렇게 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다른 자세로 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구하는 자세가 우리가 먼저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자, 구할 때 태도.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면 은혜로 내가 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뒤에가 보면 이제 좀 이해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때는요. 공손한 자세가 필요해요. 공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공손한 자세가 뭔지 하는 걸 보자는 거지. 자, 우리에게 필요가 있을 때조차, 하나님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구걸하듯이 요청하는 기도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지. 자,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요. 하나님이 내 백성 삼으셨다 그랬어요. 우리도 오늘날 백성 맞아요. 그런데 백성보다는 우리는 자녀예요.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아직 죄인들이었어요.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줘가지고 너 요대로 살면 보호받는다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요, 죄의 본성이 바뀌어지지 않았었어요. 죄의 본성은 언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죄를 정리하고 부활하신 이후에 믿는 자들에게 이 생명이 바뀌었어요. 구약에는 어떻다고요? 죄의 본성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 개념이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은 백성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통치자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렇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아버지예요. 여러분이 아버지께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주시옵소서 이러면 나갑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간구하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근데 신약에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좀 이상한 가정인 거예요, 이게. 자, 하나님이 주실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구해보는 그런 기도도 아니에요. 우리의 요청은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에게 공손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저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채워놓으셨음을 압니다. 이제 그 공급을 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지금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중요해요. 자, 이렇습니다. 어떤 가정을 갔는데 가서 이렇게 그 주인이랑 옆에 있는데 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들이 들어와서 이러는 거예요. 아주 손을 공손해야 무릎을 쪼아리고, 오 아버지시여, 배가 고프나이다. 밥 좀 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웃기는 가정입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아버지, 저 배고픈데요. 밥 좀 줄래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주 완전히 군신 관계예요. 이 아버지의 관계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유해요. 자유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야. 가까이 가고 싶어. 그분께 대화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그런 개념이 아니면요, 기도하는 것도 두렵고요.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 혹시 잘못할까봐 두려워요. 이거는요, 구약식이에요. 자,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주 자연스럽고 자유하고 편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렇게 간구하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면 완전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분이 안 줄까봐 어떻게든 난 받아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구걸하듯이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지. 우리 아버지를 모독하는 거지. 이게 바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종교예요. 구걸하듯이. 주시옵소서. 주셔야만 됩니다. 내 상황을 모르십니까? 뭐 이렇게 하는. 이게 아직 그분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종교적인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렇게 안 해요. 그렇다고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밥 줘!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공손한 자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런 걸 해주셨군요. 그럼 제가 지금 그걸 받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제가 더 깨닫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유스러운데 내놔! 이거는 잘못된 자세죠. 이건 잘못된 자세.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이 요구하는 자세가, 구하는 자세가 어떤 식이냐를 보시라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불신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불신으로 기도하는 게 뭔가 하면 기도는 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주님, 만일 당신의 뜻이면 저를 만져주시고 제 삶에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불신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뒤에 내용은 좋아. 근데 앞에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불신이라고 해요. 몸이 아파. 하나님의 뜻이면 저를 고쳐주세요. 이게 불신이라고 해요. 왜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나음을 주셨다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그걸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고쳐주세요. 이게 잘못된 기도라는 거지. 자기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아. 자세는. 여러분 간절하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진리로 구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요. 간절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도 아니고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떻다고요? 진리 관계예요. 사람들은요. 비굴하고 간절히 구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정으로 그냥 알았다 알았다 귀찮다 가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안 하세요. 원리가 그래요. 자, 그래서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것을 제공해 놓으셨습니다. 구걸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그분의 약속을 믿는 자로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담대함과 감사함을 가지고 이미 우리를 위해 공급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자, 무슨 의중이 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고 주의하고 깨어 있어서 이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세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자, 요건 뭘 말하는가 하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저 가나안 땅을 여기 준다. 들어가라. 그렇게 했죠. 또 그 출애굽한 모든 민족에게 그 정탐꾼을 보냈어요. 보내서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40일간 그 가나안 땅을 다 조사를 하고 온 거예요. 조사를 하고 왔어요.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안 좋게 보고를 해요. 2명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들어가자. 그랬어요. 그 10명이 뭐라 그래요? 뭐 상황과 환경과 이런 걸 막 얘기해. 처음에는 그 땅 좋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또 얘기를 해. 이 말 자체가 보고서 자체가 틀린 거예요. 자,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서 보내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저 사람들을 밀어내고 우리가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냥 요 사람들을 그냥 들여다가 옮겨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 식으로 안 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대로 들여다가 옮겼나요?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발로 걸어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건 뭐예요? 바로 왕을 꼼짝 못하게 해서 바로가 이 백성들을 내보내도록 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아예 안 갈래요 하면 못 갑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광야까지 넘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 땅을 너에게 줬다.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냥 들어다 옮기는 게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도록. 그렇게 하나님 해놨어요. 마찬가지로 가나안 정복도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해요?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걸 못한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 줬다. 들어가라. 아 그랬으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출애굽 했던 것처럼.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아 저 사람들 그대로 있는데요. 성벽은 엄청 난공불락인데요. 아 우리 못해요 못해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못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으면 주는 거야. 우리가 들어가서 취하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못 취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협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반응 안 했어요. 자,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이제 아까 3장 19절 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는데 이들이 안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못 찾아먹는 거예요. 저게 뭐예요? 우리 보고도 이해하는 거예요. 저 신약이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 빗대서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지금 안식이 예비되어 있는데 안식을 못 찾아먹을까 걱정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신경 써야 합니다. 자, 그래서 마음을 완악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지금 4장 2절에 또 얘기하고 있어요. 요거는 뭔가 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미 복음 전한 자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의 1세대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못 들어간 것과 지금 이 복음을 제시했는데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 그래서 못 누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즉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의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 구약에는 어떻다고요? 1세대는 못 들어갔어요. 2세대는 들어갔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됐어요.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경우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완악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는 가나안 1세대는 뭐예요? 완악해서 못 들어간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같이 복음을 듣지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 우리 속이 완악하면 안식을 못 누려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믿음을 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아까 주제 선고했던 것 똑같잖아요. 자, 2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을 합하지 못해서 복음을 이미 들었지만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얘기하고요. 이미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같은 시대에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따라오다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어. 그러나 이 세대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합해서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좀 얘기 좀 이상하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회에 다녀요. 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믿음에 반응해서 나아가면 안식이 준비돼요. 근데 같이 지금 믿음 생활을 하지만 마음이 강박해서 의심하고 안 받아들이면 안식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그런 일들을 못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누릴 수 있는데. 자,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이게 시편 95편 7절로 11절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뭔가 하면 너희들이 무리바의 사건처럼 하나님께 대적하고 덤벼들어서 결국은 이렇게 망했던 사람들 있지 않느냐. 그 예를 얘기하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하나님 원망하고 대들다가 질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물을 안 줍니까? 그래가지고 아예 물 있습니다 하고 대들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다시 뭐라 그래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한 바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좀 어려워요. 자, 안식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언제부터 안식을 줬다고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안식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사람들을 세울 때부터 뭐라고요? 안식이란 것을 목적하고 그 모든 것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안식을 못 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안식의 문이 열려있을까요, 없을까요? 열려있지요.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안식의 문을 열어놨는데. 자, 그러면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떤 곳에서 이같이 말하되 했습니다. 자, 여기 뭔가 하면 어떤 곳이 뭐예요? 요 성경 창세기 어디에 있는데 그때는 장절 구분 안 해놨으니까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경 앞에 이런 뜻이에요.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사람을 다 지으시고 뭐라고요? 안식하셨다고 나와 있죠. 예,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시편 95편을 말하는 거예요. 자, 후에 어느 날에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안식을 준비했으면 다윗 시대도 안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또 오늘날 우리는요, 안식이 있어요. 있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안식을 허락해 놓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듣고도 믿지 않아서 그 안식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예요? 구약이지만 다윗이 오늘날도 하나님은 안식을 예비해 놨다. 이걸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언해 놓은 것이 시편인 거예요. 또 우리 보고도 뭐라 그래요? 지금 이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히브리인들이 지금 핍박이 오고 막 예수 믿는다고 막 죽이고 감옥에 넣고 하니까 막 예수를 떠나는 지금 상황이에요, 이게. 이 상황에서 뭐라 그래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이 없다.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지금 그 뜻이죠. 자, 그래서 간단히 요약하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해 놓으신 것을 놓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지금 요약해서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이제 뒤에 가보면 이제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해 놓으신 것 놓치지 말라.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 받는 그 당시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또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도. 자, 그래서 예표입니다. 예표. 자, 히브리서 4장 8절에 또 계속 나갑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으로 생각했다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데려갔잖아요. 그럼 안식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그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줬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가나안 정복하라.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안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다윗은 이 여호수아보다 한참 뒤에 사람이에요. 거의 그 천년 뒤에 사람이에요. 천년이 뭐예요? 천 몇백 년 뒤에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다시 뭐라고요? 지금 안식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들이 벌써 가나안 땅에 정복했으면 안식이잖아요. 그게 안식이라면. 그게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자, 요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점령했을 때도 영적인 안식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안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몸이 들어가면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을 합하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해 놓았다. 자, 성경 전체에서 안식일이 주어진 이유를 설명하는데 두 군데가 있어요. 안식일. 자, 우리는 안식일 얘기 별로 안 하죠. 저기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또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안식일을 지금 강조해요. 안식일을 강조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과 짐승들 모든 것도 뭐라고요? 6일 동안은 일하고 7일에는 쉬어라.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근데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에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그거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먹고, 자, 한 가지 먹고, 마시는 거. 먹는 거하고 마시는 것도 달라요. 자,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렇게 지금 몇 가지예요? 다섯 가지. 자, 다섯 가지는 누구든지 이런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이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지금 먹는 거, 마시는 거, 절기 지키는 거, 초하루 지키는 거, 안식일 지키는 거 이게 뭐라고요? 그림자라고요. 실체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그걸 생명같이 지켜야 됐어요. 이 당시에는. 근데 그거는 원래 뭐라고요? 실체는 아니고 그림자다. 그 당시에는. 근데 실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실체는 골로새서 2장 좀 앞절에서 살펴봤듯이 실체가 아닌 것을 앞으로 올 것의 그림자 다섯 가지를 언급하면서 그 중에 뭐가 있다고요? 안식일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였어요. 그래서 안식일.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뭐예요?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림자예요 그거. 여러분 안식일 지켜도 안 지켜도 상관없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실체를 붙드는 게 중요하다고요. 자, 안식일은 어떤 날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원래는. 자, 안식일은요, 구약시대에서 지켜지던 날이었지만, 신약시대의 지금에는요, 하나의 실제를 말해요. 어떤 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식일이 그림자인데, 그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라고요? 그 날을 지켜라, 그게 아니고, 안식의 의미가 뭔지를 알려주려고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였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어떻다고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 주일날은 로마서부터 내려온 그 우상성기던 날이야. 뭐 이렇게 황제를 지키던 날이야.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저걸 주장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지금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주일 예배를 언제 드립니까? 일요일 날 드리죠. 올해 일요일을 왜 드립니까? 원래는요, 매일 모였었어요. 초대교회는. 근데 매일 모이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언제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자. 왜 일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언제 모이겠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기독교를 갖다 준 새로운 신앙의 길을 열어준 그 부활한 날, 주일날을 우리가 그 부활한 날을 중심으로 하자. 그래서 이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다른 날 예배 드려도 상관없어요. 항상 예배 드리면 더 좋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꼭 일요일날 드려야 돼.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왜? 모든 날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일요일날 이 세상 쪽으로 다 쉬니까 우리가 그날 그럼 모여서 예배 드리자. 방해받지 않고 이게 거예요. 여러분, 저 아랍 같은 데는요,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거든요. 그 당시 교회는요, 그날 예배 드려요. 아랍은. 달라요,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이 그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 게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예배 드리는 삶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핵심인데 사람들은 핵심을 놓치고 있는다는 거죠. 근데 안식일이 뭐라고요? 그 당시에는 한 날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뭐예요? 날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실제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실제라는 겁니다. 자, 그게 도대체 뭔지 뒤에가 또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안식일은요, 안식에 대한 그림이에요. 안식일은 안식에 대한 그림이라고요. 자, 그 안식은요, 하나님과 관계 문제예요. 안식은 하나님과 관계 문제고,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안식의 의미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과 관계적인 개념인데 우리가 내 노력으로 내 행위를 의지해서 사는 것보다 예수 의지하는 것이 안식의 정신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자, 또 넘어갑니다. 주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 방법에는 질서가 있었는데요.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을 제일 나중에 만들었어요. 이거 설명할 필요 없지요. 예. 그 왜 제일 나중에 만들었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은요, 사람 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불편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제일 나중에 만들었어요. 사람을 무시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 중심으로 만들려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불편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마지막에 지었다고요. 자, 그럼 그 개념과 안식이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여간 관계가 돼요. 자, 왜 하나님은 사람을 제일 먼저 창조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창조 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해놨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럴 거예요? 냉장고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치 냉장고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러면 어떻습니까? 더 불편하죠, 여러분. 그냥 말만 하면 뭐 음식이 날라오고 이러면 좋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사람이 땅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자, 여섯째 날의 끝에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모든 창조의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한 겁니다. 모든 먹을 것을 이미 준비해놨고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은 다 지어놓고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 시작했어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안식했을까요? 자, 이것저것 만들다 보니 피곤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나 좀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 손 딱 터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람을 위해서 모든 필요를 다 준비해놨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담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건 왜 안 만들어졌어요? 이게 필요한데요? 이렇게 할 거리가 없어. 그렇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지금 안식했다는 뜻이에요. 자, 인간이 이 안식일 바로 직전에 창조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미 풍족하게 공급된 하나님의 안식, 그래서 풍족돼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라 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안식하셨어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이 땅을 지어놨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손을 안 대도 잘 굴려갈 수 있도록 준비해놨어요. 그게 뭐예요? 씨라는 거예요. 씨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식물, 동물 그리고 사람들에게 모두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이게 안 돼 있으면 다시 하나님이 일해야 돼요. 이거 해놨어요. 그래서 잘 굴러가요. 아니 하나님이 시계 만든 사처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시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툭 던져서 너희들이 알아서 써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계속 햇빛과 비를 계속 주시죠. 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갔을 때 일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창조가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안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워놓으셨고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신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해됐죠? 아담이 해야 할 일은 자 이제 아담이 안식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 다 예비해놨기 때문에 아담이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야 찾아봐 이럴 거예요. 그럼 아담은 어떻게 해요? 돌아다니면서 뭐 사과 먹고 포도 먹고 이런 건 뭐예요?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먹어야 돼요. 하나님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자 이거는 아담이 해야 돼요. 그냥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포도 주세요. 배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알죠? 하나님 다 예비해놨기 때문에 자기가 찾아다니면서 손 뻗어서 먹으면 돼요.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해놓은 것들을 취한 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뿐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이게. 이게 구약의 안식일이 상징하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의 의미가 뭐라고요? 좀 깊이 들어가 보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뜻이에요. 이 안식의 의미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이해가 돼야 돼요. 자, 지금 하나님 뭐라고요? 사람의 필요한 모든 것 다 준비해 놨다고요? 그래서 아담이 할 일은 뭐라고요? 찾아다니면서 찾아 먹으면 돼. 이게 안식이었어요. 근데 이 안식의 의미가 뭐라고요? 또 더 철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일주일에 엿새만 일하는데 어떻게 일주일 내내 일하는 사람들만큼 부여해 줄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동자가 6일 동안 일하는 거하고 7일간 일하는 거하고 누가 더 돈을 많이 벌어요? 7일간 일하는 사람 돈 많이 벌겠죠? 그렇죠? 1년이면요. 52일을 더 일해요. 그렇죠? 그럼 봅시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귀찮아가지고 왜 쉬라 그런 거야? 일해! 막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을 붙잡아가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조금 더 나와봅시다. 안식년을 지키래. 7년째 되는 해는 모든 땅을 쉬게 해라. 이래 됐어요. 6년 동안 일하고 농사 짓고 7년째는 어떻게 해요? 농사 그 바치지 말고 놔두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1년 동안 일하는 계속 일하는 사람하고 6년 동안 일하는 사람은 누가 더 부유해져요? 7년 동안 일하는 사람도 부유해지겠죠. 자, 그뿐이겠어요? 이렇게 안식년이 7번 돌아가 그러면 49년째가 돼요. 49년째, 그러니까 48년째까지 하고 49년째가 뭐예요? 안식년이에요. 그 다음에 50년에는 뭐 하라고요? 희년이에요. 그때는 뭐예요? 또 안식년이 또 돌아와. 또 돌아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49년째 쉬고 50년째도 쉬어.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9년째도 놀고 지내. 50년째도 놀고 지내. 예, 농사 안 지니까. 그런데도 어떻다고요? 먹고 살아. 아,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먹고 살지요? 그래서 48년째 하나님이요. 얼마나 복을 주는지, 농산물에 복을 주는지 49년째도 먹고 살고 50년째도 먹고 살고 또 그 다음에 또 일해야 되잖아요. 그 51년째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네 배를 줬어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감이 안 잡히는 거지, 여러분. 여러분, 본인이 애써봐야 어떻습니까? 그냥 한계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49년째도 일 안 해도, 농사 안 지어도 먹고 살아. 50년째 희년에도 먹고 살아. 그 다음에 또 일하려면, 농사 지려면 1년 걸리잖아요. 그 해도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48년째 그냥 막 부어놨어. 이게 안식의 의미예요. 이걸 깨달으라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먹고 사는 거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들이 안식 일을 지키면서 생각해야 될 내용이었어요. 그들이 안식 일을 지키면서 야, 네 애쓴다고 되냐?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공급자야.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 하나님이 제시한 길로만 가면 돼. 그럼 하나님 복을 주셔. 이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근데 그거 몰라. 뽑으면 되는데 그 하루를 놓치면 더 풀이 잘하고 힘든데 왜 하나님이 쉬라고 그랬지? 그리고 지금 열심히 일하면 돈이 막 들어오는데 왜 하나님이 쉬라고 그랬지? 이렇게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은요, 이 안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챙겨요. 근데 눈에 보이진 않아. 안식년, 희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오직 내 실력, 내 노력으로라면 못해요. 그걸 비교한다면 일 안 하고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더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걸 생각하면요. 그 방법이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실래요? 여러분의 교회를 신뢰하실래요? 예, 이게 딱 나와요. 자, 하나님이 나의 공급원이시고 내가 그분을 신뢰하면서 순종한다면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보다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이 오히려 더 형통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책임져줘. 여러분 그게 더 편하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여러분 방식대로 살려면 그게 피곤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원래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이 땅을 지을 때부터 이 계획을 해놨다고요. 안식하라고. 내가 너희 공급자다. 모든 상황에서 나를 신뢰하라. 이게 안식의 의미예요. 안식일은 어떤 하루를 떼어 지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일주일에 하루만 그분을 섬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공급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이게 안식의 정신이.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강조합니다. 일요일에 돈 쓰지 마라. 물건 사지 마라.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교파나. 또 예수님 오실 당시에요. 그 당시에 아주 경건파가 있었어요. 그거는 광야에서 금식하며 이렇게 살아갔던 세네파인데요.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에 똥을 싸면 큰일 나요. 일하는 거래. 진짜 기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소변도 못 넣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에서부터 조절을 해야 돼. 심각한 문제예요, 이 사람은. 우리 몸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이렇게 안식일을 지켰다니까요. 이게 안식의 정신을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당신을 의지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가야 할 안식이에요. 안식일의 실제는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기 일을 멈추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저희 공급자임을 믿습니다. 저 자신의 노력만 의지해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안식의 핵심이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안식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안식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안식일에 가는 게 아니라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신뢰하며 그 안에서 안식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모르면 안식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롭게 재창조하신 이 일 있잖아요. 그걸 내가 깨닫고 그걸 누리는 게 참다운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지게 되었고요. 그분은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공급해 놓으셨습니다. 맞죠? 이게 예수님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자, 처음 창조 때 사람이 처음 창조 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완벽하게 준비해 놨죠. 그러면 사람이 거듭나게 한 지금 이 상태는요, 뭐가 있어요? 아직 사단이 공중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해요. 에덴 동산과 달라요. 에덴 동산에는 사단이 통치를 안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단이 통치를 해요. 그런데 우리 여기 안식하래. 그러면 에덴 동산보다 더 완벽하게 뭘 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지금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뭐 사람을 괴롭히고 사고를 일으키고 질병을 갖다 주고 막 사람들을 원망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지금 해요. 어둠의 세력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뭐라고요?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한다고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안식해 이럴 거예요. 자, 그래서 사단이 아직도 공중권세를 가지고 역사하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그 비밀을 이해할 때, 그걸 깨닫고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안식해요. 지금 이 땅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안식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차이에요. 근데 우리는 환경 자꾸 보잖아요. 아니에요. 환경은 영향 없어요. 자, 그래서 한 예를 들게요. 그가 채찍에 맞아버려 너희의 나음을 얻었나니. 보세요. 오늘날 병원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에 가보면 그냥 환자투성이에요. 매일 죽어나가고 난리예요. 그렇죠?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다 저런 일이 있었어요. 그 예전에 없었어요. 예전에 900몇 살도 살았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80을 못 넘기는 사람이 수두룩 해요. 그렇죠? 예전에 어땠습니까? 60도 못 넘겼어. 환갑했다면 그 아주 드물어.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의술도 발달하고 영양도 좋아서 뭐 보통 80 가지고는 경로당도 못 가. 어린이 왔다. 이러는 거죠. 한 90대야 가서 좀 앉아 있을 수 있어. 80 정도 돼도 어떻습니까? 설거지 해야 되고 막 그래. 그런데 뭐라고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온 그 모든 질병들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고통당하는 것도 다 해결했고요. 억압도 해결했고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저 안식을 누립니까? 못 누리는 사람 많잖아요. 제가 최근 들어서 저걸 강조하잖아요. 야, 저거 하나님이 예수님이 해결 안 한 건데 왜 우리가 저걸 못 붙들었느냐 이제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가져간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요, 여러분의 삶에 질병 안 옵니다. 안 오게 돼 있습니다. 질병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질병 하나만 안 와도 얼마나 안식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 얼마나 안식이에요? 이게 믿어진다면, 이거 믿는다면. 또요, 경제적으로 예수님이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요케 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다 채울 걸 주시고 여러분이 성실히만 일하면 하나님이 다 채울 걸 주셔. 그러면 뭐 나이 들어서 뭐 요양원 가고 뭐 사람들 돌보는 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 다 채워주시니까. 이거요? 안식이 아주 기본이에요. 이런 게. 그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해가지고 치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치유가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 이 조의 생명에 들어와 있어요. 이 치유의 능력이. 이 생명이 어떻다고요? 질병을 이기는 생명이 들어와 있다고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들어온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의 손을, 그 믿음의 길을 배워가지고 그 치유를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요. 이게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럴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런 내용들을, 원리들을 알려드릴게요. 어떻든 간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질병 들 필요 없고 연약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 땅에 질병이 왔고요. 조기 사망이 왔고요. 연약함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무너뜨리고 안식을 줄 수 있는, 다 회복하는. 자,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이미 다 축복을 명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다 완성하셨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 일을 쉬신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보세요. 그 당시에도, 히브리서 쓴 그 당시에도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막 핍박이 오는데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들려고 애쓰던 것을 그쳤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 일하라고 지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눈을 떠봤더니, 어? 하나님이 이 속에 건강의 생명을 주셨네? 어? 하나님이 부요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네?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은 뭐예요? 그걸 믿음으로 발휘하면 돼요. 그렇죠? 이게 지금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이게 안 믿어져.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죽게 됐어요.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소환해가지고 일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다 해놨어. 너 믿음으로 반응해. 취해. 이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 못한 사람들 비난하지요. 그분들이 우리 보고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성해낸 거 그걸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안식을 누린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하던 거 그쳤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그쳤습니다. 왜? 안식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다 예배하는 걸 발견해서 누리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놓으셨다는 진리 안에서 이제 살아갑니다. 이게 안식이에요.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 진리를 반응해서 그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명령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런 자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이며 이 새로운 피조물 안에 우리가 치유를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치유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여기에 치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치유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의 영적 영역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형통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케 하셔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영 안에 축복과 형통을 명령해 놓았어요. 이 생명 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복들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하고요. 이제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피조물 안에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비밀을 우리에게 깨달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삶의 열쇠는요. 이 안식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섰다면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그쳤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을 움직여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이뤄놓으신 일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래요. 저렇게 갈라 그러면 우리 육신이 이렇게 해요. 뭐라도 좀 해라 이럽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좀 역사하게 만들어야지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고 뭐라도 좀 충성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보시고 복을 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의 육신과 이 세상 가치관이 우리 공격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는 우리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율법주의로 빠집니다. 그 잘못된 신앙으로 빠집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을 자격을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역사하도록 뭔가를 하려는 것, 이게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은혜와 믿음에서 벗어나서 율법주의로 들어갑니다. 종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내가 더 노력해야 완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 자세가 율법주의면요 진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 그럼 여러분 그래요. 아 이 노력을 쉬었다며 뭐 노력을 해 그런 노력 말고요 다른 노력입니다. 예를 들면 보이는 것이나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뤄놓은 일들에 대해 찬양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문제가 왔어요.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것을 내가 붙드는 거예요. 자, 몸이 지금 아파요. 질병이 왔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아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기 전에 뭐예요? 먼저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치유의 능력을 내게 주신 것을 발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몸은 아프지만 그 진리부터 붙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처음서부터 이렇게 되는 사람 없어요. 몸이 아프고 낙심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막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 없는데도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별로 찬양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도 어떻다고 기분이 나빠. 그래도 어떻습니까? 나 진리를 붙들리라. 나 진리대로 살리라. 하고 막 선언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 자꾸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공급으로 삽니다.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걸 내가 믿겠습니다. 그걸 내가 발견하여 그걸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놓은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 봅니다. 은혜와 믿음의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미 해놓으셨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막 쫄라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합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길을 우리가 가야 합니다. 안식을 누리시길 축복하는데요. 그 문제를 앞으로 계속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